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화대표주자 리처드 도킨슨도 틀렸다고 말하는 유신진화론. 진화대표주자 리처드 도킨슨도 틀렸다고 말하는 유신진화론.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람들이 1700년, 1800년대에 나온 그 과학적 검증도 없이 단지 그 사람의 관찰과 추측으로 만들어진 지질연대표를 마치 진화의 바이블처럼 믿고 모든 자신들의 믿음을 과학이라는 이 도구를 동원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현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유추함에 있어서 무조건 거짓말을 말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과학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증거를 찾고자 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대부분 처음 가설,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설명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해도 마치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막 성경을 들이밀면서 우겨대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잘못되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도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꾸 더 그 틀린 것에 말을 맞추려고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설명하는 그 과정들은 항상 과학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풀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온전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이들이 지금 과학의 원리를 말하는지,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마치 광신자들로만 취급을 받으면서 성경은 과학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거에 미쳐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스스로가 과학과 역사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히 살피면서 성경 말씀과 더불어 온전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질연대표는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가설인데,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지질 연구와 더불어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시카포인트라는 곳에서 그 암석들이 부정합으로 쌓인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상상 끝에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결론 지을 그 동일 과정설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지구의 나이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30cm 정도의 지층이 쌓이는데 막 한 5,000년이 걸리게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 3m의 지층이 생기려면 5만 년이 걸리겠죠, 이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그런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여주는 여러 지층, 한 3m, 어떤 건 9m,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여러 지층, 저들이 말하는 5만 년 이상 걸리는 그런 지층을 관통하고 있는 나무 화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암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대로 이걸 풀어가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연 속에 있죠. 어떤 퇴적층 아래 부분에 있으면 수십만 년 동안 닳고 닳아서 거의 평평한 층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형성된 단단한 암석 지질층 속에 그런 수십만 년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돌기둥들, 나무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거기에 껴있는 거죠. 또는 나무기둥이 박혀있는 거죠. 마치 지층 간 수십만 년의 경계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 지층을 관통하면서 한 중간에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그냥 박혀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박은 것도 아니고 그 원래 거기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은 가지런하게 지층이 규칙적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거기만 마치 알박기처럼 뜬금없이 큰 바위 덩어리가 막 그들이 말하는 이 5만 년 이상을 넘나드는 큰 바위가 있거나, 아니 마치 유구한 세월을 뚫고 살아왔던 그런 거기에 그냥 나무가 몇십만 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돌기둥들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강한 힘에 휩쓸리는 퇴적물 사이에 묻혀서 그렇게 존재하게 됐을 거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뭘까라는 거예요. 과연 기중기라도 있어서 사람이 움직인 건가? 그래서 그 몇십만 년 동안 그렇게 하게 한 걸까? 또 그런 식으로 지층 중간에 외부적인 힘으로 끼어들게 되려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로 충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급류의 물살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정도의 큰 바위가 그런 식으로 막 그 이 지층에 끼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제 동일 과정설이 아니라 격변적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 미국 테네시주의 광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나무 화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길이 한 30피트짜리 탄화된 나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시대 차이가 수천 년 난다고 주장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 지층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9미터의 나무 화석이 여러 세대 지층을 관통했다면 그 여러 세대 지층을 관통하는 나무가 그 사람들이 말했던 뭐 30cm 쌓이는데 5천년으로 따지면 15만 년을 썩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이 뭐 쿠크빌리지라는 지역에 쿠크빌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막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설명은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살펴봐도 조금만 좀 참 진지하게 우리가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신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상식이 벗어나는 설명이라는 것조차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1700, 1800년대 그 몇몇 사람이 가졌던 그 추측과 가설, 그 과학을 뭐 모세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했던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지질연대표가 미신처럼 그대로 그들에게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받은 교육들은 160년이 넘도록 증명되지도 않은 진화가설,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 그런 교육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들이 심어져 버린 거죠. 그동안 진화가설이 맞지 않다는 증거들이나 오히려 창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추어지거나 흐지부지하게 취급된 그런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과 과학 그리고 역사를 바르게 배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을 통해 배우는 지질연대표가 이런 가설 위에 세워졌고 160년이 지나는 동안 확실히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가설들, 대체 가설들, 수정된 가설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건데 왜 이런 지층이 생기게 되었는지 성경대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죠.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지층, 홍수 이전 지층. 둘째는 홍수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막 생겨버린 거, 퇴적 지층. 그게 지금 지구의 7, 80%가 퇴적 지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이제 생겨지게 되는 지층들.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뭐 46억 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땅속을 통해 발견되고 밝혀진 지구는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쏟아진 그 홍수와 그로 인한 지각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쓸려서 묻힌 것들 뿐입니다. 무겁고 물에 쉽게 쓸려 내려가는 것들은 당연히 아래로 간 거고 좀 더 가벼운 것들은 위에 묻히게 된 그런 현상인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지질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도 연구 자체의 설정, 가설이 완전히 잘못된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도구일 수 있으나 과학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믿는 바를 막 주장하려고 이 장난질을 치는 삐뚤어진 그런 양심을 가진 과학자들이나 무조건 하나님이 싫어서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말, 그들이 말하는 발표, 뭘 바탕으로 얘기해도 우리는 그 신봉할 게 아니다. 항상 성경을 기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와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홍수 이전의 삶의 환경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과 거의 많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나라, 그 창공 위의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뉘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건에서 둘째 날에 물 한가운데에 창공을 만드시면서 창공 위에 물과 창공 아래에 물로 나오셨다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태는, 그러니까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고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물을 아래, 그러니까 물을, 그 궁창의 물을 아래 위로 나누시, 궁창을 사이로 아래 위로 나누시면서 그 사이에 이제 창공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창공 아래의 물, 그건 뭐예요? 현재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 물. 거기는 다섯째 날 창조될 바다의 큰 물고기와 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바다 생물들이 살게 되는 그런 물이고요. 반면에 창공 위의 물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창조 당시에는 있었던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홍수 이전까지 분명히 그것은 하늘에 존재하고 있었죠.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무슨 바다가 떠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궁창, 그러니까 창공이 뭐 텅 비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구의 구조를 보면 대기가 있고 성층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고 열권, 중간권, 외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는데 그 오존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봤을 거예요. 그건 우리 몸에 유해한 그런 빛을 차단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 홍수 전에 궁창 위에 물이 아마도 그런 식으로 성층권이나 그 오존층 비슷한 것에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존처럼 궁창 위에 물은 지구를 보호하면서 아주 완벽한 지구 환경을 조성을 해 줬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학을 핑계삼아 그렇게 뭐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뭔가 종교는 가지고 싶고 이런 사람들, 유신진화론자들은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냥 신화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 자체가 고대 근동의 그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우주관의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천동설이니까 천동설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그런 세계를 보면서 얘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적인 우주관에 의하면 세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 또는 지하의 물, 이 3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궁창은 하늘과 동일시 되고요. 궁창이 이제 거대한 천막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건 또 동양세계의 어떤 그 이 가치관과 그런 공통된 관념이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모여서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창고에 간직되었는데, 이 궁창에는 창 또는 문이 있어서, 이걸 열면 그곳에서 이들이, 물이 비 또는 뭐 눈 혹은 서리가 돼서 지상에 뿌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원역사에 나오는 사건들을 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냥 어떤 기록의 그 의미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유신론자들이 이제 이상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두셨다는 표현도 문자 그대로 읽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궁창 위의 물은 지구 대기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 어디쯤 존재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막 말을 꼬아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는 전혀 믿음이 아닌 성경을 단지 완전히 세상적 종교의 차원 경전 정도로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 경전 정도로만 마음 편하게 하는 걸로만 하는 그런 생각의 뿌리를 두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요즘 아주 진화론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런 교수죠.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신앙의 적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을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만 가졌다면, 그러니까 신앙의 적으로 여긴 진화론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 진보적인 신학자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을 얘기하겠죠. 이 사람들이 진화론에 그 전혀 문제를 못 느낀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웃으면서 말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복음주의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들이 만약에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이 창조론을 믿는다면 복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진화론과 창조론은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완전히 극과 극인데, 진보적이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그걸 창조와 연결을 해서 막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에 봐도 정상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록 저들과 부딪혀요. 자기들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의 그런 모습이 맞다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뭔가 타협을 하려고 뭘 꿰어 맞추는 걸 더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궁창 위에 물에 대한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창조된 빛은 그건 빛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광선 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넓고 많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빛은 가시광선보다는 짧은 파장의 뭐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런 게 있고 또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으로는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빛은 보이진 않지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빛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그래서 해로운 광선은 이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그런 단파들이거든요. 이 단파들은 인체 각종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뭐 백내장 같은 걸 일으켜서 사람의 건강에 직접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육상생물의 돌연변이 발생이라든가 뭐 농산물 수확 감소라든가 해양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지금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이 그렇게 지구에 투사되는 지상생물에게 유해한 태양의 그 자외선을 상공에서 이제 흡수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존층은 지상 생물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존층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 병 걸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거든요. 그 창조과학자들 대부분은 둘째 날 창조된 궁창 위의 물이 그래서 이제 이런 수증기 형태로 존재했을 거라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수증기는 완전히 무색 기체죠. 물이 끓을 때 발생되는 뿌연 기미나 안개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생기는 아주 작은 액체 상태의 작은 물방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단계를 지나면 무색 무취의 투명 기체가 되는 게 이제 수증기인 거죠. 그래서 창공 위에 이런 식의 물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덮개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수증기는 자외선 등 그 지구의 외부에서 오는 해로운 에너지들을 차단시켜서 도달하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로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 덮개는 생물의 그 생존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 돌연변이의 주된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건강하고 건강하기에 그 수명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만들어냈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궁창 위의 물은 온실유리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 전체가 아열대 지방과 같이 골고루 따뜻하게 그렇게 지구 환경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는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추위나 더위, 여름, 겨울 이런 기후와 계절의 이야기가 되죠. 8장 그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침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근데 구름의 존재도 그래요. 홍수 후에 이제 무지개를 얘기할 때, 무지개 약속을 얘기할 때 처음 등장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그러니까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이 요즘도 우리 여기 호주는 추우 좀 약간 쌀쌀하고 추운데요. 이 익숙한 날씨의 변화는 뭡니까? 각 지역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은 덥고 극지방은 추운 온도의 이 차이가 대규모의 대기 순환을 일으키고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찬 공기 덩어리와 더운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서 비가 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온실 유리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 전체가 골고루 따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역에 따른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대규모의 뭐 대기순환 같은 경우도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비가 올 만큼 구름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대기 중에 물방울이 많이 생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무지개도 생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 환경이 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변한 환경의 어떤 징표로서 분명한 과학적 원리로서 약속의 징표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무지개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결국에는 이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홍수 이후 변해버린 자연의 상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현상으로 기후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가 보게 될 때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의 세상과 다르게 심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한 거죠. 또한 궁창 위에 물이 온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들어 보는 근거는 화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추운 이 극지방, 뭐 알래스카 같은데, 시베리아 같은데서 맘모스나 열대 식물의 화석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땐 그곳이 지금처럼 극한의 추위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 생물과 동물과 식물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 곳곳에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볼수록 사실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하는 그런 흔적을 두어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할 거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다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미리미리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심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자연에 발견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계심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며 또는 여행을 통해 너무도 훌륭한 자연 풍경을 대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자연에는 분명한 창조주가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이해와 철학과 종교의 틀 안에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 시대 진화론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조차 진보 신학이니 어쩌니 하면서 진화를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스스로 속고 있고 틀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신화로 취급하면서 진화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주장들을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들은 자신들은 복음적 정통성을 따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적 가르침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성경 대신 주류 과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세속의 진화론자들도 말하지 않고 비판하는 비과학적인 사실들을 과학적이라고 자꾸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도 과학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유사신학, 유사 과학에 불과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답게 살라 하시면서 주셨던 십계명의 1, 2, 3계명은 모두 3계명 모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유신론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그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자신들이 참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겠다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이 진심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각색을 하고 그런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우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자연의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데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는 읽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으면서 그저 느낌과 감정의 만족을 위해 우상을 찾아오는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거나 변개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보고 믿는 사탄과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도 놀랍게 이런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여 죽음의 길로 떨어졌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